2020년 7월 12일 뉴호프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말씀으로 펼쳐주시고 주님께 경청하고 또 주님께 저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붉은 유월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출발의 기억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발췌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11절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25절 27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느니라.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이었더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아멘.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류 전체가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던 생활과 사고의 방식과 인간의 시스템에 누군가 도전장을 던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그런 환경을 맞은 오늘의 시대입니다. 10대 재앙의 끝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패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이라는 강의 줄기와 그 강변을 따라 생겨진 비옥한 퇴적층으로 농업을 통한 생산 경제가 가능함을 발견한 그 집단이 그것을 선점한 그 민족이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문화를 자민족 위주로 구성한 지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정점에 파라오를 중심한 통치 그룹이 자리 잡은 모양새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 피라미드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쿠프의 피라미드 같은 그런 대표적인 피라미드의 구조물은 보통 우리가 보는 대형 덤프트럭이 25톤이라고 합니다. 평균치로 25톤짜리 돌이 230만 개로 조성된 높이가 146.5m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1900년도 초에 지은 시청의 높이가 160m 정도입니다. 그것이 1902년도에서 8년까지는 그 당시에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로서는 최고 높았다고 합니다. 이 영원을 지향하는 듯한 위압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왕권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먹이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선택했다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저장과 분배를 중심한 경제 운영과 통치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행해서 왕권을 강화한 그런 중앙 지배 체제를 더 확고히 한 재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노동력은 처음에는 그 집단 안에서 발견되었지만은 점점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흉년을 피해서 들어왔던 여러 유민족들, 여러 이민자들, 이주자들, 그 중에서 채집과 목축을 위주한 경제 운영 방식을 가졌다가 기근을 못해서 유입된 이주민들을 집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조가 바뀌니까 히브리 민족도 피하지를 못한 것을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의 배경이 아닐까요? 마치 히틀러의 제3제국처럼 이런 차별을 정당화하는 국가 이념과 고정화된 신분 제도를 만들고 종교와 이념은 이를 떠받드는 이론을 제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1절을 그 배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바라오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정치 이념입니다. 말하자면 선언문이겠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장자 재앙까지 이르는 10대 재앙의 성격이 유독 환경재해적인 것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으로 함께 나눌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 조건과 놀라운 테크놀로지라는 그 선물을 추악한 욕심의 도구로 전락시킨 인류에 대한 경고로서 나일강과 농토와 주거환경, 거주하는 생물들이 종국적으로 사람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자연의 저항에 직면하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 그 선물 같은 언약을 주신 취지에 반하는 인간의 착취적인 행태에 대한 제한적인 그렇지만은 경고적인 심판을 가하심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다음에 보려는 홍해에서 병거라는 당시의 최신 무기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저항하는 바벨탑 같은 바로의 세력을 심판하심은 예언적이기까지도 합니다. 14장 6절에서 7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온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유월절은 인간이 자초한 파괴적인 난국에서 어떻게 그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지 그 과정과 그 동기와 그 중심을 이치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성경이 어떻게 기억이라는 메모리라는 인간 활동의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코비드 재난을 통한 우리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복음의 이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기억의 질문. 두 번째, 기억의 중심. 세 번째, 기억의 방향입니다. 첫째, 기억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 처음으로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와 성경의 기록이 모세가 제시한 후손들이 그 유월절을 지난 경험한 그 부모들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코비드 바이러스로 격변한 상황에서 우리는 숨가쁘고 힘들게 반응하고 대처해왔습니다. 만약 유월절이라는 그 각도로, 그 스토리로 이 사건들, 우리의 환경을 이해를 한다면은 유월절은 해방의 절기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매주 분주하게 물리적 교회란 장소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예배와 활동이 사라진 지금 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하는지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면은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자 하면은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로 오세요 하면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물리적인 교회를 나갈 사정도, 올 사정도, 그런 장소가 자유가 없어진, 불투명하게 된 오늘입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도 나는 크리스천인지요? 나는 예수인인지요? 아이가 우리가 교회도 못 나가는데 왜 성경을 보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빠는 예배를 왜 드리나요? 아빠는 교회도 없는데 예배를 우리가 꼭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엄마, 예배당에서 모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교인은 맞나요? 우리가 교인은 이라면은 크리스천인 것은 또 뭔가요? 언제부터 엄마나 아빠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런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대답을 드리실 건지요? 여러분의 대답에 아이가 가치와 신뢰를 찾는다면, 발견한다면, 그 마음에 수긍이 되고 감동이 된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과 제가 가더라도 자기를 지키고 인도할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복음을 물려받는 황금 같은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모세가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물을 때가 재난이 지나가고 편안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회상적인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직도 애굽 땅을 출발하지도 않았고 장자 재앙이 지금 시작도 되기 바로 전에 지금 9가지 재앙이 계속되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 사건과 경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경험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상황이 끝나고서가 아니라 상황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이라는 메모리라는 과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처음 사탄이 여인을 유혹할 때의 한 말도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은 것은 사탄도 알았습니다. 여인에 대한 그 기억의 컨트롤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기억의 버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억의 선택이 유혹의 초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과거의 기억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누구가 나의 현재와 미래도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진행 중인 지금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부부나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런 모든 상태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선택하고 계시는지요? 처음 재앙에서 9가지 재앙까지 다 지나가도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억의 최종의 그 프레임을, 그 앵글을, 그 해석의 잣대를, 그 중심자를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유월절 사건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고난이 그 유월절이 없으면, 유월절까지 가지를 못했으면, 장자 재앙에서 끊짐을 받은 유월절까지 가지를 못했다면은 그것은 재난으로 끝나고 납니다. 유월절을 통과해야 구원과 해방의 아침을 맞는 새날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끝점까지 가셔서 예수를 만나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는 유월절 아침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의 중심입니다. Centrality of memory, 기억의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한 주변의 상황이 격변스럽게 급하게 돌아갈 때에 사실은 어디까지가 머리고 무엇이 꼬리인지,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인지 꼬이고 휘말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에 입각한 세계관과 그 안에서 내 역할을 규정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동적이거나 이럴 때일수록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일시적이거나 여기에 피동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발견된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를 찾으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터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지난 4개월 동안에 이런저런 결정을 내가 내리고 사는지, 어디에서 기뻐하는지, 어디에서 슬퍼하는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걸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가족입니까? 내 체면입니까? 교회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누구는 또 누구입니까?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수두룩해도 이것 중심되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받들어내는 중심되는 것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모세의 입을 빌린 아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기억의 중심, 기억의 축, 좌표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내 생활과 생각의 그 생명으로 그 중심으로 삼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을 읽어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도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직전에 이제 휘몰아치는 그런 마지막 그 장면이 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는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사명을 유월절과 어린 양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셨을 때 초조하고 불안하셨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시며 이제 곧 닥칠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지금 바쳐서 드리는 그 일이 오고 있는데 기대하시면서도 애잔하시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오셨을까? 자신과 자신의 생애와 사명을 모든 것들을 유월절과 유월절 중심 대신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잡을 때에 그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자신의 몸을 드린 성찬을 제자들에게 지킬 그 규정으로 전해주시면서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묻습니다. 지난 4개월간 잠 못 이루고 걱정했던 많은 밤들, 애태웠던 나를 시간들에서 어떻게 유월절 양이신 예수가 기억되셨나요? 어떻게 유월절 양이신 예수를 기억하였나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셨나요? 어떻게 하는 나의 행동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되는지요? 이 질문이 던져질 때에 신기한 것은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번민과 결정해야 될 수없이 몰아치는 것들이 정돈이 됩니다. 어지러운 집안에서 순서가 잡힙니다. 마치 창세기 때에 흑암과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오시고 구별이 되고 정리정돈이 일어났던 것처럼 빛이신 말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중심으로 잡으실 때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교회에 이 나라에 새로운 새 창조의 구원의 정리정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가 내 생각과 생활의 생명과 동기, 중심이 될 때에 내 인생과 가정과 세계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구호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놓는다면은 지금 내 판단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지금 나는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까? 이것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고 생각의 가닥이 잡힐까? 써보시는 기회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기억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식탁 매너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유월절 식탁 매너와는 사뭇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마도 먹으면서 뭘 야밤에 손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면서 편히 먹지도 못하고 괴이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나는 밤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벼락같이 떠나게 되니까 모든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복장도 띠도 지팡이까지 배부르게 밥도 먹었고 아이들까지 깨워줘서 그냥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모양새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환경의 조건이 장자재앙 같은 환경을 만나고 거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모시고 새로운 유월절 아침이 출발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그 출발에 광야로 향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특화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430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자주로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큰 무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앞이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보이는 앞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앞 때문에 나의 현재를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짜증내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이미 주어진 이 환경에 지금 과거의 어느 지점께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하셨던 섭리라든지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없던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를 따라갈 수 있게끔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끔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산 삶에서 광야로 출발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심이 지혜입니다. 이런 기억의 방향은 마치 화살을 쏠 때에 활 시위를 뒤로 당겨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나의 기억의 방향을 과거의 회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회상적인 것은 과거로 가는 그런 노스탈지아 같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회상이 아니라 회고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을 이렇게 하셨지라는 오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날 이 입장이 돼서 정말로 가려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 보여졌던 그런 사건과 그런 준비와 그런 나의 조건들이 오늘 예수를 따라가려는 예수를 쫓아가려는 그 준비와 출발을 하려니까 이게 딱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진을 위한 감사로 기억의 방향을 잡으셔서 예수를 따라서 광야로 가나안 땅까지 용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억의 주인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기억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께서 용서해 주신 용서를 저희들도 먼저 받고 그 용서를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베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린 그런 물질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수고 위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맺어질 뿐 아니라 씨와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억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기억을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7배의 영감으로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그들의 남은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